들어서 블록 속으로. 네, 안녕하세요. 길벗입니다. 오늘도 들어서 블록 속으로 들어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이더리움 공동 창업자 비탈린 부테린이 온체인 프라이버시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기관 자금 유입의 핵심 조건으로 꼽혀온 프라이버시 기능을 네트워크 자체에 내장하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네요. 부테리는 21일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이더리움의 단기 프라이버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번 발표는 최근 컨센서스 홍콩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프라이버시를 블록체인 도입의 필수 요건으로 지목한 이후 나온 대응으로 해석된다고 하네요. 특히 외부 도구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서 프로토콜 차원에서 이를 구현하겠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프라이버시 거래는 토네이도 캐시 같은 믹서를 거쳐야 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거래는 공개 메모리 풀에 먼저 노출되기 때문에 검증자에게 확인되며 특정 거래가 블록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검열 가능성이 존재하는 구조인 거죠. 부테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방안으로 FOCIL, 포크 선택 강제 포함 리스트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검증자 위원회가 포함해야 할 거래 목록을 제시하고 이를 무시할 경우 블록 자체가 거부될 수 있도록 만드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특정 거래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행위를 어렵게 만든다고 합니다. 밑에 또 다른 이제 핵심 뭐 내용들이 있긴 한데,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사실 너무 어렵다고 느끼시죠?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패스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더리움이 그 비탈릭 부테린이 그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뭔가 투자를 받기 위해 이더리움의 프라이버시 기능을 조금 강화했다 정도만 아셔도 될것 같아요. 네, 다음 소식은 유럽 주요 은행들이 참여한 유로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가 빠르게 새를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지배 구조에 맞서 유럽 금융권이 본격적인 디지털 통화 주도권 경쟁에 나선 모습이라고 하네요. 키발리스는 현지 시간 21일 유로 기반 스테이블 코인 구축 프로젝트에 25개 은행이 추가로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확대로 전체 참여 기관 수는 37곳으로 늘었으며, 15개 유럽 국가를 아우르는 대형 금융 컨소시엄으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새로 합류한 은행에는 ABN 암로, 라보뱅크, 인테사, 산파울로, 노르데아, 에르스테 그룹, 그리스 국립은행 등이 포함됐다고 하네요. 이 프로젝트는 유럽 내 주요 은행들이 블록체인 금융 인프라 구축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합니다. 최근 글로벌 금융권에서는 자산 토큰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토큰화는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전통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 과정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결제 및 정산 수단으로 핵심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가격 변동성이 낮아 기관 간 거래에서 안정적인 디지털 현금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뭐 사실 뭐 여기에서 맞는 내용도 있고 조금 현실과 다른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아까 말씀드린 키발리스가 이 프로젝트의 이름인데, 키발리스 프로젝트의 핵심 목표는 유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달러 중심 구조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유럽 은행들은 디지털 결제 및 자산 거래에서 유로화 활용도를 높이고 블록체인 기반 금융에서도 통화 주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요. 키발리스 감독위원회 의장 하워드 데이비스는 유럽이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려면 이러한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키발리스는 2026년 하반기 유로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해당 프로젝트는 유럽연합의 암호자산 규제 아닌 미카 틀에서, 틀 내에서 운영된다고 합니다. 네, 뭐, 이것 역시 더 내용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점은 유럽의 37개 은행이 이 합심을 해가지고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려고 지금 추진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그 전에 우리가 한참 전에 미카 법안, 그 가상자산에 대한 이 유럽연합의 그 법안이 발의가 됐었는데, 이제 그거 틀 안에서 이제 본격적인 프로젝트가, 좀 돌아간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 유럽의 그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가 달러 패권을 어떻게 흔들 수 있을지, 아니면 흔들지 못할지,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의 차세대 AI 글래스 레이벤 메타와 오클리 메타가 25일 국내 시장에 정식 출시됐다고 합니다. 지난해 9월 미국 출시 이후 약 8개월 만이라고 하는데요. 레이벤 메타 3종과 오클리 메타 2종 등 총 5개 종류의 스타일로 국내에 상륙했으며 여러 은행에서 여러 이제 백화점 및 면세점, 안경점 등으로 판매처를 순차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국내 판매 가격이 미국 공식 홈페이지 판매가보다 수십만 원 이상 높게 책정돼 소비자 부담은 클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는데 이 뭐 가격 책정이 지금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이번에 상륙한 레이벤 메타 2세대와 오클리 메타는 사용자의 시선 높이에서 일상을 핸즈프리로 기록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는 점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품 우측 안경 다리 상단에 있는 물리 버튼 하나로 기기를 직관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고 하고요. 버튼을 한 번 누르면 사진이 촬영되고 두 번 누르면 즉시 동영상 촬영이 되는 방식이라고 하네요. 우리 그 저기 이어폰 같은 거 이제 애플이나 삼성 이 제품들 쓰시는 분들은 쉽게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냥 톡톡 이렇게 두드리면은 이제 동작이 되는 구조인데 이 글래스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뭐 음성 제어와 촬영 성능도 진화했다고 하는데 사용자가 헤이 메타라고 부르면 기기가 활성화돼서 다양한 일상 질문에 답하거나 음성 가이드를 제공한다고 하고요. 12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를 탑재해서 사용자의 시점 그대로 3K 울트라 HD급 고해상도 영상을 담아낼 수도 있다고 하네요. 뭐 아무튼 뭐 이런 뭐 글래스 홍보 그 타임이 아니기 때문에 글래스 뭐 기능에 대해서 막 열심히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무튼 이 AI 글래스도 이제, 이 소비, 그 대중들한테 이제 점점 다가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글래스가 제가 디자인은 뭐 못 보여드렸지만, 그냥 일반 선글라스 같은 그런 디자인이거든요. 이 과거에 그런 어떤 AI 그런 디바이스에 비해 굉장히 그냥 패셔너블한 그런 디자인으로 많이 출시가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AI를 대중 친화적으로 더 만들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소식에 대해서 체스님, 기린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블록체인 정보통 블록킹 455회 오늘도 채스님, 기린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아니 이거 제가 유튜브를 지금 켰는데 이 제 원샷이어가지고 머리통이 아주 그냥 너무 충격적인데요.
아니 뭐 충격 받으실 것까지.
제가
잘 나오셨습니다.
모자를 쓰고 있다가 좀 너무 더워가지고 오늘 날씨가 되게 습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모자를 도저히 쓸 수가 없어서 벗었더니 지금 다소 놀라실 분들이 계시면
아이고 잘생겼습니다.
네, 지금 화나고 좋죠 뭐. 네. 자 라꾸님, 신림동 김여사님, 김영민님은 처음 오신 것 같은데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당연 어려워요 하셨네요. 네, 오늘 좀 드러블이 어렵긴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저 처음 내용이 좀 어렵지 않았나. 뭐 프라이버시 얘기할 네네. 때 뭐 그 다음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러면 한 주간 또 두 분 어떻게 보내셨나요?
아 저는 좀 길어요. 미리 말씀드리면 좀 긴데 왜 그러냐면 네. 아 제가 진짜 그 두 분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좀 멘붕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제가 최근에 그 사무실 이전을 해서 그 네. 사무실 이전을 하게 되면 등기를 다시 해야 돼요. 등기하고 사업자 등록증 이제 거기다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지난번에 그 전자등기를 한번 하고 나서 아 이제 전자등기를 또 이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또 이사회 의사록을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또 공증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게 이사 세 그 네 명 중에 세 명 과반이 같이 접속을 해 있어야 된대요. 네. 근데 다 다른 회사인데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그래요? 그래서 거기다 서류도 엄청나게 많고 그래서 그럴 거면은 그냥 오프라인으로 제출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접수를 해서 제가 처음으로 그 공증사무실 가서 공증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스캔을 떠가지고 그 이제 이사회 이사록이랑 이제 정관 넣어서 등기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19일날 지난주 화요일날 접수를 했는데 그 보통 한 3일 걸리니까 3일이 지나도 아무 말 없길래 이거 뭐 처리됐나 보다 했는데 일요일 날에 갑자기 보정명령이 내려오는데 지금 그걸로 그 공증받은 이사회 이사록으로 할 수 없으니까 취소하고 오프라인으로 접수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이제 2주 이내에 등기 안 하면 과태료 나거든요. 근데 이제 더 열받는 게 일요일 날 그게 각하 명령이 그 저기 취소 명령이 떨어졌는데 콜센터는 또 안 해. 그래서 제가 지금 막 오늘 아침부터 일을 갈면서 9시 딱 그 콜센터 전화해가지고 아, 그 등기관이랑 좀 통화 좀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또 등기관이 또 없대요. 그래서 다시 전화하래. 그렇게 해서 한 2시간 동안 전화했거든요.
오 마이 갓.
그래서 이제 막 거기서는 막 아, 2주 넘으면 과태료 나갈 수 있다 이런 앵무새 같은 소리나 하고 앉아있고 막 그 전화로는 뭐 우리의 가족 같은 분들이 폭언 욕설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했는데 폭언 욕설을 할 만큼 불친절하게 대응을 해요. 그래서 이제 등기관이랑 연결했더니 전자 신청을 하려고 그러면은 전자 공증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오프라인 공증을 받을 거면 오프라인으로 접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취소하고 또 등기소에 가가지고 그 서류들 다 제출해가지고 일을 두 번을 이제 아우. 2주 넘게 동안 지금 이거를 하고 앉아 있는데 안내도 제대로 안 되고 등기관 연결하려고 그러면 내선 번호도 없어가지고 콜센터에 전화한 다음에 일일이 매번 그렇게 해서 지금 오늘 그 열몇 통을 전화해가지고 딱 한 번 받았는데 어떤 할아버지 같은 분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앵무새 같은 소리만 해요. 이거 이렇게 그 전자서명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것만 전자신청 된다고 이건 안 된다고 막. 그래서 이제 접수하러.
걔는 뭔가요?
접수하러 갔는데 오프라인은, 근데 오프라인에서 똑같은 서류 내고 신분증 보여줬더니 처리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벙치는 게 도대체 뭐가 차이가 있냐. 온라인, 스캔 떠서 온라인으로 내가 전자서명 해가지고 낸 거랑 오프라인에서 신분증 보여주고서는 오프라인으로 낸 거랑 도대체 뭐가 차이가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세금을 내야 되는 게 진짜 너무 그렇고 그리고 오프라인 등기는 수수료 5,000원 더 비싸요. 그리고 5,000원 더 내고 거기다 왕복 차비에다가 거의 마음고생에다가 그래서 지난주 일요일부터 이것 때문에 이게 계속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할 거면은 그 오프라인이 낫다 차라리. 이거 왜 온라인이 왜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아주 쓰레기 같은 시스템이에요.
골 때리네요. 아우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지금 첼세님이 이 마음고생이 심하셔서 이 흥분 상태이기 때문에 청취자 여러분들 이게 뭔 영문인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근황 토크가 뭐 개인의 어떤 그런 일상을 소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열받으실만 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걸 2주 동안 했는데 이거를 네. 만약에 법무사한테 맡기면 수수료가 10만 원이에요. 아. 좀 애매한 거잖아요. 주소지 옮겼는데 그거 하려고 10만 원씩 주고서는 그거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좀 들어달라고 가족 같다고 하지 이게 자꾸 안 들어주니까 여기 블록킹 와서 얘기하는 거이 나쁜 놈들 가족 가족 같으면은 우리도 전화 거는 사람도 가족인데 그럼 가족 얘기 좀 들어줘야지. 가족 얘기를 안 들어주니까 지금 맺혀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리고 등기관한테 통화 하자마자 또 제가 전자서명 안 해가지고 취사 처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끊고 바로 하고 다시 전화드릴게요. 그래서 또 전화했는데 또 안 받아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이런데 여기 안 나오겠냐고. 진짜로. 하루 종일 그러다가 전화만 한 몇십 통하고 서초랑 저기 신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길에서 허비한 게 진짜 엄청나게 더워 죽겠는데 지금.
아무튼 이런 상황은 누구나 다 겪어보셨겠지만 엄청 짜증이 나는 상황이라 특히나 오늘 같은 날씨는 진짜 짜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채스님 마음에 되게 공감을 하고 생각나는 건 이 권리와 권한과 책임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자꾸 이 민원인한테 우리 가족이니까 화내지 마요라고만 하지 말고 민원인이 답답한 상황을 또 안 만들려고 같이 노력을 해줘야 쌍방향으로 노력을 해줘야지 이렇게 민원인만 참아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민원인 중에서 되게 좀 악성 이런 그런 민원인도 있기 때문에 뭐 서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소심한 복수하려고 이렇게 전화 많이 했어요. 9시 3분에 하고 12분에 하고 19분에 하고 30분에 하고
이게 누군가한테는 정말 큰 일이고 중요한 일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거는 네. 이제 잘 처리를 해줘야죠.
콘크리트 도로 갈아달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회사 등기 네.
지금 솔직히 선거철마다 맨날 도로 막 바꾸고 막 그러잖아요. 자꾸 네.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고객 그 민원의 소리를 좀 잘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부업으로 법무사나 좀 할까 봐요. 네. 법무사 하는 일 다 하고 있는데 지금. 네.
첼스님 화난 심정 이해됩니다. 그린리프님도 뭐. 앵무새는 노노, 정신 차리고 일합시다. 뭐 고생하셨어요 하셨는데 어쨌든 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저는 이제 다른 걸 떠나서 지난주를 떠올려봤을 때 가장 강력하게 머릿속에 남은 거는 우리 박혜민 선수의 끝내기
3점 홈런
설이런 홈런
설이런?
네, 설이런
요새 발음을 굉장히 구수하게 하시는데 네.
서리런 홈런이 정말 기억에 남았습니다. 아, 제가 그 TV 중계로 보다가 이제 다른 일정이 있어가지고 이제 가면서 그 휴대폰으로 이렇게 봤는데 조금 느리잖아요. 휴대폰으로 보면. 그러니까 같이 보시는, 이제 같이 보고 있는 이제 LG 팬분들이 먼저 스포를 하셨어요.
아, 먼저 와! 이렇게 해요?
헐! 카톡으로 헐! 대박 미쳤다 이러면서 막 하니까 뭐야 하면서
네.
봤는데 9회 말 투아웃에 투아웃에 2점 차로 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1점 차로 지고 있었는데 3점 홈런을 쳐가지고 역전을 해서 이겼고 그 경기로 인해서 LG 트윈스가 3위에서 2위로 도약하는.
엄청난 한 방이었네요.
엄청난 한 방이었고 박혜민 선수가 이번 시즌 첫 홈런이고 원래 홈런이 별로 없는 선수예요. 근데 살면서 처음 끝내기 홈런이었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세레머니 이 엄청난 게 지난주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론 LG 팬이 아니신 분들은 이제 공감을 못 하시겠지만
축하드립니다.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이제 길버님 대신에 기린의 영화 감상 시간이어서 그 군체를 봤어요. 그래서 전지현님하고 구교환님이 나온.
네네네네.
약간 바이러스 퍼지고 이렇게 좀비 바이러스가 퍼지는 뭐 그런 영화인데 네. 약간 특이하게도 이 좀비들이 약간 학습을 하는 약간 그런 영화여가지고 좀 재밌는 컨셉을 잡았다. 그래서 그 생각을 안 하고 시간 죽이기로는 충분히 볼만하다. 그래서 네. 뭐 나름 액션도 재미있고 거기에 나름 이름감 있는 배우들이 많이 나오세요. 뭐 네. 고수도 나오고 네. 지창욱 그분도 나오고 나름 다 연기 잘하시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뭐 볼만은 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 연상호 감독님 이 감독님께서 점점 이제 약간 그 어떤 스토리는 약간 그냥 적당히 쓰시고 연출에 집중하시나 약간 이런
그분이 좀 밀정 이거 그 감독님
연상호 좀비 전문 감독이
좀비 전문
연가시 뭐 이런 거 하고
네. 연가시
뭐 연가시. 그런 거 하고 그러셨던 분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 약간 재난물 오염물 이런 거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요새는 조금 스토리는 뭐 그닥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시는지
안 해보신 거 해서 그래요.
아, 그런가요?
네. 이제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은 더 잘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5점 만점에 2점.
2점?
아니, 아니, 이분 부산행 감독님인데?
괜찮게 보셨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지금 군체 맞죠?
군체 맞아요. 예.
군체 저 보려고 그랬는데.
아, 보세요.
지금 평점 8점에 관객 200만인데. 2점이요?
거기 그 네이버 댓글에 그 댓글 가면 리뷰 달려있잖아요. 네. 보면 그 이제 보통 10점짜리 댓글도 있고 1, 2점짜리 댓글이 있는데. 네. 저는 1, 2점짜리 댓글에 좀 더 많이 공감을 하는 편이고.
아, 이게 다 마케팅인가? 아니, 아,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이거 혼자라도 원래 몇 개 있어요. 나홍진 감독의 이제 호프 곧 개봉하고, 아.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그 영화
오디세이아,
오디세이아 그거 네. 이제 오디세이? 하는 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티브 스필버그 감독
그것도 네. 있고. 그래서 지금 저 영화 볼 거 되게 많아가지고 아. 군체를 그럼 패스를 해야 되나?
아니 혹시 뭐 썸녀 한번 보실 거면 뭐 굳이 뭐 이제 아, 마음에 안 드시는 썸녀하고 보시면 되겠네요.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썸녀가 됩니까?
아, 아니 이거 있네요. 이걸 10점 준 사람들 알바 아니면 제정신 맞는지 확인해야 하는 영화. 그 다음에 어. 이런 영화에 투입된 배우들과 제작비가 아깝다. 영화 속 좀비보다 평점 알바들이 훨씬 더 무섭다.
아 그렇군요.
GPT로 각본을 써도 이
저는 볼 생각도 안 했는데.
아 이거 패스해야 되겠네. 네,
패스해야겠네요.
거기 아니 그 두 배우가 여기 잘하는 배우잖아요. 구교환님, 뭐, 네. 민재님. 아 이게 이 엄청난 배우들 됐다 놓고 도대체 뭐 한 건지 약간 싶은.
아니 감독님도 엄청난 감독님인데.
아 그렇구나.
아니 근데 그 기린님이 2점 준 영화 중에 재밌는 영화가 진짜 없어 보이는데.
인정합니다.
군체는 패스해야 되겠네. 아 이게 감사합니다. 아니 보통 네드팡님처럼 높은 평점에는 이제 나만 당할 수 없다는 걸로 이제 10점을 주실 수 있는데 아 덕분에 그 저기 똥 좀 피하겠네요.
궁채나 먹어야겠다.
안 봐야 되겠네. 안 봐야 되겠네.
그 어쨌든 이제 채팅으로 보니까 이제 저희 셋의 일상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해주시네요. 크랜트펑님도 이제 행복복지센터 가면 겪는 일입니다 하면서 채스님이 아. 화난 심정 이해된다고 하시고 네드펑님도 악성민원은 점점점 하시면서 남을 공감할 생각은 없으면서 나만 공감해달라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한다. 아. 이거
맞는 말. 통찰력 있는 말씀이네요.
그 우리 블로킹 또 청취자분들은 다 공감을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딜레이 이렇게 스포 당했다고 하니까 월드컵 3, 4 중계 때마다 벌어지는 일이죠. 채널마다 시차를 두고 아파트에서 와.
아 이제 월드컵 시즌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아 이번에는 관전 포인트가 몇 패냐가 네. 이제 몇 승이 아니라 이제 몇 대 몇 패냐 이제.
네. 그리고 뭐 그랜트펑님도 이제 제가 알기로는 LG 팬이시기 때문에 박혜민 선수 짱 믿기 힘든 너무 짜릿한 한방 이렇게 하셨고.
근데 LG가 지금 재밌는 게 득점보다 실점이 더 많잖아요. 네. 근데도 지금 2위잖아요. 0.5 게임처럼. 네.
그 질
아,
거는 확실히 지고.
아 확실히 지고.
그러니까 뭐 1점 차로는 많이 이기고 한 번 질 때 뭐 20-0으로 지고 막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사실. 지금 체스님의 이제 민원 얘기 때문에 사실 일부를 다루기가 좀 애매해서.
아 근데 저는 일부러 네. 좀 길게 했어요. 일부는 살 네. 얘기가 이렇게 많이
별로 없어요.
아,
네. 그래서 저도 네. 사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할 얘기 별로 없었는데.
아 원래 같으면 이거 예전에는 이 그 기술 용어들도 풀고 했는데 이런 걸 보면은 도대체 이게 이걸 만들어서 온체인 프라이버시를 만들어서. 뭐가 좋아지냐에 대한 게 이게 안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기관 투자자용으로 이제 만들고 이제 이더리움이 원래 지향하던 바가 지금 이제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네. 이제 뭐가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어쨌든 간에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이거 그냥 한마디만 제가 하고 넘어가면 네. 최근에 막 어쨌건 뭐 레이어 2 해가지고 이더리움 막 빨라지고 많은 트랜지션 처리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아 이제 뭐 중앙화하고 나발이고 뭐 검열 저항성이고 나발이고 그냥 빨리빨리 잘 되게 해라 약간 그냥 큰 자본에 묻혀가자 약간 원래 요런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래도 좀 검열 저항성 탈 중앙화 이런 거를 조금은 지키기 위해서 좀 철학을 지키기 노력하고 있다 비타민이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하필 기관 투자자들이 이걸 지적하고 나서 이런 걸 발표를 하니까 더더욱이나 조금 그런 것 같은데 마침 체스님께서 이 센스 있게 민원 얘기를 이렇게 재밌게 풀어주셔서 자 이제 좋습니다. 신청곡을 딱 들으면 되는 네.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뭐 저도 최근에 이런 딥한 그 기술적인 트래킹은 하지 않지만 어쨌든 비탈릭 그 부테린의 이 마음은 진심이라고 생각을 해서 응원한다. 그래서 제이레빗의 응원 가져왔습니다.
네, 제이레빗의 응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이레빗의 응원 듣고 왔습니다. 이거 노래가 좀 공익 광고송 같은.
아니 그 쿠키런.
쿠키런.
아, 네. 상큼하네요. 네.
그 공익 광고 같아가지고 오늘 채스님 열받은 거랑 되게 비슷한 분. 보통 막 그 민원센터나 아. 이런 데서 나올 만한 나올 법한 그런 노래네요. 그린리프님이 오늘 열받으신 채스님의 인내심을 응원합니다 이렇게 하셨고, 라꾸님은 아까 그 기리님이 군체 2점 주셔가지고 놀라셨네요. 군체 광고인 줄 알았는데.
아, 추천드리기 어렵군요.
네, 네.
진짜 2점.
아, 자 이제 뭐 이제 진짜 본격적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는 해보긴 해봐야 되는데, 두 번째는 이제 유로 스테이블 코인이 과연 달러의 독주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사실 뭐 달러 독주를 뭐 유로 스테이블 코인만 막는 게 아니라 뭐 위안화도 있기는 한데, 어쨌건 그런 서구권 쪽에서는 이제 조금 유로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패권을 조금 흔들겠다라는 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 오늘 열받으신 채스님.
아, 이거는 그, 저도 이제 화폐의 역사를 쭉 보면은 이제 네. 달러 패권이 왜 생겼나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근데 그 중심은 석유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석유를 달러로 결제할 수 있기 때문에 달러가 전 세계의 화폐가 된 거지 스테이블 코인 때문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석유를 위안화로도 결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로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랍 국가 중에 그러니까 석유 그 산유국 중에 미국이랑 안 친한 나라들 중심으로 포섭해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그 디지털 위안화를 들이밀려고 그렇게 전략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남미 쪽도 막 그때 네.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로 뭘 살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러려고 그러면은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을 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제일 막강한 게 석유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석유 자금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달러 패권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유럽의 스테이블 코인은 뭐냐면은 그냥 지역 화폐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온누리 상품권 있잖아요. 그 온누리 네. 상품권 어디서 써요?
시장에서.
유럽에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네. 딱 그 정도 개념인 거예요. 우리가 아는 시장에서 쓰는데, 이제 그 시장이라는 범위를 이제 확대를 해보면은, 이제 유럽에 있는 뭐 프랑스라는 시장이 있고, 뭐 독일이라는 시장이 있고, 이런 각 나라들은 이제 미국보다 시장이 다 작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쓰고 있는 유로화가 그 해외로 뻗어나가야지 진짜 그게 글로벌한 화폐인데,
네.
그 독일 화폐 갖고 계신 거 있어요? 지금 길버님?
독일?
네.
독일 가본 적도 없는데.
없죠? 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뭘 살 수 있느냐가 사실 중요한 건데, 유로 경제가 그 유럽 자국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글로벌로 이렇게 길버님이 하는 게 쉽지가 않다고요. 근데 우리 집에는 아마 달러는 좀 하나씩 있을 거예요. 1달러든 2달러든지 간에. 그렇게 되는 이유 자체가 달러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은 이제 석유가 이제 그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서, 유로 그렇다고 해서 유로 그 미카 법안을 기반으로 한 이 유럽 스테이블 코인이 가치가 없다 망한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
네.
그 유럽 내에서는 잘 쓰일 수 있겠죠. 마치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지역 상품권처럼 유럽에서도 광범위한 지역 상품권으로서의 역할은 하겠지만
네.
달러 도란프의 그 광기를 이길 만큼의 파급력까지는 조금 쉽지 않다 그런 거죠.
뭐 저도 사실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고요. 이게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이 그냥 뭉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어떤 느낌이 되냐면, 그러니까 그 석유 달러도 쓰라고 한 것도 약간 어쨌건 힘을 기반으로 너 이거 석유 무조건 달러로 사기 않으면 죽여버릴 거야. 약간 이렇게 그냥 강매를 한 거에 가깝기 때문에
네.
유럽도 그 정도의 파괴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만약에 그 파괴력을 보여주려고 하면 유럽 입장에서 약간 그 보호무역처럼 되는 게 아닌가? 약간 그렇게 될 것 같아서 그게 약간 좀 아 이게 파괴력을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는, 어쨌건 금융제도를 잘 해놓고 그거를 글로벌리 잘 해놓으면은 뭐 스위스나 예전에 홍콩처럼 그것만으로도 사실 큰 가치가 있기는 해요.
네.
그래서 예전에 뭐 런던이나 이런 나라들이 그 글로벌 금융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던 거고 지금은 좀 쇠퇴했지만
네. 네.
어쨌든 꼭 진짜 강매가 아니더라도 이런 선진화된 제도를 가지고 있으면 가뜩이나 지금 그 미국에 대한 피로감이 많이 커지고 있잖아요. 네. 중국에 대한 피로감도 마찬가지고 그 사이에서 좀 세력을 잘 잡으면 어쨌든 뭐 지구망을 벼뜰 날 있다고 다시 좀 그런 거를 회복세를 찾아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좀 희망을 가져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뭔가 달러를 흔들려면은 이제 급여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아야 돼요.
자꾸 이제
급여를
월급을 지난번부터 자꾸 부동산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사고
아니 왜냐면 이게 사실 자꾸 이거 달러 이걸 가지고 계산할 버릇을 하게 되면 달러를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러니까 달러가 이미 막 그 뭐 유럽인이건 아시안인이건 뭐 아프리카인이건 뭐 다 되게 미국 가서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미국계 기업들이 여러 나라로 진출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이 내 급여를 달러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달러로 받는 일이 많아질 거란 말이죠.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되면 결국에 달러를 벗어날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이거를 조금이라도 벗어나려면 이거를 그 스테이블 코인을 그냥 출시하고 이렇게 쓰라고만 할 게 아니라 진짜 급여도 이걸 받아봐야지, 봐야 되고 뭔가 막 뿌려가지고 막 이제 미국에서 내가 일을 다 하는데 그 기업한테 나 이거 유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급여 주쇼.
근데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달러 패권을 흔들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가장 지금 강력할 수 있는 거는 그 재생에너지 전기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어쨌건 지금 절 글로벌리 지금 그 전기 부족해서 에너지 부족해서 난리잖아요. 뭐 네. AI 하는 데도 쓰고 뭐 하는 데도 쓰고 그래서 지금 유럽이 어쨌건 뭐 가지고 있는 뭔가가 지금 자원이 좀 협소한데 그 재생에너지 쪽은 그래도 유럽이 연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좀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뭐 2차전지나 재생에너지 이쪽을 좀 스테이블 코인으로 할 수 있게 되면은 그래도 조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높은 가능성은 아닙니다만. 네.
거의 없는 영의 수련.
아니 근데 그 요즘 그 저기 도란프의 관계가 어느 정도냐면 얼마 전에 시진핑이랑 그 저기 정상회담 했잖아요.
네.
근데 시진핑이 진짜 저 이거 너무 웃긴 게 야, 우리 이제 대만이랑 싸울 수도 있는데 너 우리 공격할 거냐? 이걸 트럼프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만큼 이 미국의 군사력이 이번에 그 작전에서 그 아랍 수뇌부 딱 죽인 거 보고 그 사람만 죽인 거 보고 나서 정말 많은 국가들이 놀라 미국의 군사력이 이 정도야? 왜냐면은 지도세도 모르게 그 하고 있는 그 수뇌부만 딱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서 이제 아, 이게 나라 대 나라 전쟁이 아니라 자기 목숨도 위험할 것 같으니까 뭐 중국이건 뭐 러시아든지 간에 갑자기 미국 이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이 야, 너 대만 도울 거냐? 그러니까 트럼프가 또 이렇게 알쏭달쏭한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나중에 뭐 기자가 물어보니까 그 모든 해답은 나만 알고 있다.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미국 이거가 정권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도럼프 형님이 조금 전쟁을 많이 하시잖아요. 취임 이후에
지금 두목을 몇 명이나 잡아갔어.
저는 조금 전쟁 많이 할 거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책임이 따라야 된다. 아하. 권력에는 책임이 따라야 된다. 도럼프 형님이 전쟁터로 한번 가셔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사실 그러니까 뒤에서 명령하는 사람은 사실 이렇게 진짜 말 한마디로 전쟁을 일으키고 끝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걸 되게 신중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도럼프 형님은 그게 뭐 이게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조금
그분은 그거 하려고 대통령 했는데 나가라 그러면 어떡해.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게 자국민들도 되게 싫어하잖아요.
근데 군비 자금을 그 스테이블코인을 하게 되면은 뭐 좀 달라질 수는 있겠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지간에 이게 사실 계속 뭐 전쟁을 이렇게 한다는 게 사실 전 세계적으로 너무 피해를 많이 주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서 자꾸 막아 하면서 미국만 위대하게 하지 말고 전 세계인이 같이 위대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아무튼 뭐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기린님 신청곡 들어볼까요?
미국의 폭주를 따라잡았으면 좋겠다 해서 그 최예나님의 캐치캐치를 가져왔습니다.
뭔 의미인 거죠?
그냥 듣고 싶다.
그냥 듣고 싶고 괜찮습니다.
최예나님의 캐치캐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예나의 캐치캐치 듣고 왔습니다. 자, 노래 듣는 동안 또 채팅이 올라왔는데, 그래도 트럼프는 목숨 걸고 하니까 대단함, 유언장도 써놨다고 하니, 점점점. 근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연세도 많으셔가지고. 예, 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그랜트 펑님은 미국이 대한민국 우방이라고 보시나요? 하셨는데, 그러면서 우방이든 아니든 도란프는 참 싫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저도 비슷한 감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영원한 우방도 없고, 영원한 우방의 반대가 뭐예요?
영원한 적군도 없고.
적군 없다. 우방. 네, 영원한 적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참 그 시기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정책에 따라서 참 마음이 바뀌는 것 같은데, 일단, 도란프 형님은, 한국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기름값 때문에 죽을 것 같고, 아... 자꾸 막, 뭐, 한국이 뭐, 파병 안 보낸다고 막 자꾸 막 압박 주고 막 이런 것들이.
여행 다니시는 분들은 정말 욕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정말 힘들죠. 이거 유가가 오르고 막 물가도 같이 오르고 막 미치겠습니다. 저도 이제 가야 되는데. 락부님은 또, 근데 제가 모르는 가수가 왜 이렇게 많은가요? 소녀시대 원더걸스 이후부터는 잘 모르겠 하셨는데 소녀시대 원더걸스가 벌써 한 20년 가까이 지금 한 15년은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한 20년 됐어요. 뭐 말씀하신 네. 대로
네. 그 뒤로 이제 걸그룹을 안 보셨다면 관심을 안 가지셨다면
그래도 연세 대비에는 많이 알고 계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또 들고
연세를 아세요?
아니 뭐 대충 말씀하시는 거 듣고 이제 네. 예측해 보건데
네. 그래도 뭐 저도 요즘에 사실 이게 관심 없으면 잘 모르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나이도 나이지만 저도 이제 뭐 한창 걸그룹 관심 가지려면 가질 수 있는 나이인데 좀 다른 쪽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잘 그 모르겠어요 요즘에. 뭐 당연히 뭐 에스파, 뭐 르세라핌 뭐 이런 되게
메이저한
메이저는 아닌데 뭐 그렇다고 급을 나누는 것도 좀 죄송하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걸그룹들이 보이그룹도 마찬가지고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 이제 AI 글래스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가져왔는데 이걸 왜 가져왔냐면 사실 우리 추억의 이 블로킹 초창기 때 그 키리토라는 이제 희대 그 기대작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하. 키리토? 그
아, 생각도 못 했네, 정말.
그 개발자가 이제 기땡 땡린 네. 네. 개발자가 그렇게 되셨는데 그때도 이제 우리가 막 개발하시고 다이소에서 이거
아 그렇죠 박스 VR 박스
네.
AR
네. 네. VR 기기 사가지고 VR. 막 이렇게 이 휴대폰 껴가지고
맞아요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뭐 10년도 안 됐어요 한
아 맞아요
네. 네. 엄청 짧은데 5년 좀 넘었나 뭐 그 정도 7년
네 뭐 5년이나 됐다고 보셔야 돼요
5년 됐는데 벌써 이제는 아예 그냥 선글라스처럼 이렇게 나와가지고 진짜 멋으로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사실 우리가 애플워치 뭐 저기 갤럭시 워치 이런 것들도 처음에는 진짜 멋없다고 막 아주 누가 차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패션으로 차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글래스까지 왔다 그러니까 반지는 망했고 링은 한번 망해가지고 지금 안 나오는데 글래스까지 왔고 이게 성능도 이게 좋다고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이제 어벤져스에서 보면은 토니 스타크가 이 선글라스 탁탁 하면은 수투가 쫙
아, 그렇죠.
막 나노 수투가 생성되고 하는데 야 그것도 이제 그거는 멀겠지만 나노 수투는 멀겠지만 좀 비슷하게 뭐가
뭐 어느 순간 갑자기 네. 올 수도 있죠.
네. 네, 그게 좀 신기했어요. 근데 우리 중에서는 저희 중에서는 기린님이 좀 그런 디바이스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이거 제 주변에 이거 AR glass, AR, 네, AR glass 막 좀 조사하신 분 있어가지고 저도 좀 봤는데 이게 어쨌건 그냥 단순히 패셔너블 한 것도 있지만 이게 산업 현장에서도 쓰일 때가 많아가지고 좀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저기 뭐 하수도나 아니면은 뭐 그 건물 공사 같은 거 할 때 네. 이게 사람이 이제 한 명이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보이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네. 거기 들어가서 그거 이제 보면서 일을 하는데 이걸 나 혼자 판단할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네.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회사에다 써주면은 회사에서 그걸 여러 명이서 보고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다 네. 이런 것도 판단할 수가 있고 네. 현장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이게 잘 안 보이니까 걔가 글래스가 실시간으로 그 현장을 계속 분석하고 어시스트 해주면서 아 이거 어디가 잘못됐다 이런 거를 계속 도와주는 그런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용도로 이 AR 글래스를 연구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이거가 뭐 실제로도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다. 뭐 우리 사실 그냥 멋으로도 뭐 충분히 가치가 길본님 말씀대로 있지만 이게 실제로도 효용이 꽤 있을 것 같다.
네.
네, 그 생각이 좀 드네요.
저도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그 내용을 보면서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게 있었어요. 카메라가 굳이 선글라스에 글래스에 있을 아.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 각종 범죄에 좀 악용될 우려가 있을 것 같다는 아, 그렇죠. 생각이 그렇죠. 확 들더라고. 너 선글라스 끼고 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찍고 있는 건지 안 찍고 있는 건지 알 길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보는 방향으로 이게 그대로 이렇게 찍힌다니까 뭐 완전 여기에 레코딩 표시를 막 띄워주거나 이런 게 없으면 좀 위험하겠다.
그건 확실히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죠.
네, 아니, 그거는 뭐 이제 우리나라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 AI 글래스법만 나오겠죠.
근데 아마 AI 글래스에 그 카메라가 사실 거의 필수적인 가장 중요한 기능에 가까워서
그쵸.
그게 좀 애매하긴 해요. 그 길버님 네. 말씀대로 그게 지나다니면서 막 그냥 막 모든 걸 다 찍고 다니니까 좀 프라이버시 네. 문제 확실히 있죠.
네.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오히려 휴대폰이나 이런 모바일 그러니까 모바일 기기로 이렇게 찍는 거는 이게 동작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몰래 찍는 게. 근데 글래스는 쓰고 그냥 이렇게 보면은 그냥 찍히는 거니까.
아니, 그 침 흘리는지 봐야죠, 이제.
입을 봐야 돼.
침 흘리는지 봐야지.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이 사실 이거를 만드는 쪽에서도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기린님이 말씀하신 대로 AI 글래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걸 그 소비자들이 기대할 거기 때문에 만들기는 만들지만 대응책을 빨리 좀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드팡님이 스마트폰 촬영할 때 찰칵 소리도 싫다고들 하는데 과연 글래스에 불 들어오는 걸 사람들이 좋아할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게 근데 그렇다고 이거를 꺼버리면은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찰칵하는 거를 무음으로 바꾸더라도 어쨌든 이게 의심가는 그런 게 보이잖아요. 어쨌든 근데 글래스는 그게 안 써봐서 우리가 지금 모르는 건데 글래스 그렇다고 이 내가 안경을 썼는데 안경 화면에 그 카메라가 뜨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경 그렇죠. 그 안경은 그냥 기본 안경대로 돼 있고 이게 그냥 촬영이 되는 거라서 외부에서는 몰라야지 그게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 막 취하면은 막 남자들이 이렇게 막 몸다툼하고 그런 게 아주 간혹 있잖아요. 근데 네. 휴대폰은 가방이나 여기 주머니에 넣고 있는데 이거는 주먹을 때리면 그냥 아작나니까.
나 카메라. 아 근데 오히려 안 때리겠네.
때리지 마.
야, 나 카메라 찍고 있어.
아 그러네. 찍고 있네.
그럴 수는 있겠네요. 아무튼 그런 것들이 조금 개선은 필요할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왜 AI 글래스일까?
AI.
이번에 AI.
아, AI예요? 아, 그래요.
AI인데 왜 AI?
왜 갑자기 이거 옛날부터 있던 거 되게 한 몇 년 어쩌면 메탈 ADN 브랜드 자체는 몇 년 전부터 AI 글래스로 있던 건데. AI. 그래서 저는 아까 길번 님이 드롭을 하실 때 아, 잘못 읽으셨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군요.
근데 AR인데 그냥 요즘에 AI가 대세니까 AI로 바꿨을 수도 있고
그냥 음성으로 이제 이걸 카메라 통제할 수 있고 그렇게
그러니까 음성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은데 사실 그것도 모바일 기기도 시리야 하는 게 사실 원래 있었는데 그 삼성은 뭐죠? 삼성은 뭐
빅스비
헤이 빅스비 이런 게 있었는데 옛날에는 AI라고 안 그랬거든요. 근데 좀 걔네들이 어떤 그 상호작용이 점점 더 발달이 돼가지고 AI라고 이제 말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휴대폰에 말하나 뭐 안경에 말하나 똑같은데 더 웃겨. 야, 나 촬영할게. 이게 얘가 촬영을 해.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아 그게 이제 글래스가 사실 어쨌든 우리가 글래스를 낀다고 해서 휴대폰을 안 들고 다닐 거는 아닌데 이게 굳이
아니죠. 글래스를 하려고 그러면은 휴대폰이 무조건 있어야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카메라를 아무리 생각해도 와 이게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게 워치에는 카메라가 없지 않나요?
워치는
워치도 잠깐 워치
있는 모델 있나 모르겠네요.
네. 워치도 근데 무조건 이제 그 뭐냐 휴대폰 있어야 되고
예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그런 그 맥락으로 아니 뭐 글래스로 촬영할 거면은 이게 그냥 모바일로 하는 거랑 뭐 별 차이 없지 않을까?
자체 카메라는 없고 카메라를 컨트롤 할 수는 있다. 워치로.
그래서 아무튼 이것도 뭐 지금 나왔기 때문에 뭐 점점 개선이 되고 뭐가 또 없어지고 그러겠죠. 근데 나중에 진짜 이게 성지 방송처럼 카메라가 문제가 돼서 없어지면
아마 문제가 되긴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 줄로 평균을 하면은 네. AI 글래스 내 돈 주거나 안 산다. 하지만 선물 주면 땡큐. 네. 왜냐면 저 스마트워치도 네. 제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선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거 진짜 거의 한 8년째 쓰고 있나? 뭐 그래서
잘 쓰고 계시네요.
근데 이거 만약 이거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내 돈 주고 살까? 약간 이랬을 때 그냥
굳이 다시 살 필요 없다.
아날로그. 아. 근데 이게 좀 편리하긴 해서 그 메시지 같은 거 볼 땐 좋아서 저가용으로 하나 사겠죠. 근데 막 고급으로는 안 사고.
그 네드팡님이 잠깐 남기셨는데 조작이 쉽지 않아서 AI 에이전트가 인식부터 뒤처리까지 해줘야 사용자 경험이 완성되기 때문에 AI 글래스라는 말들이 나온 거겠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제가 좀 재밌게 보는 거는 그 메타, 페이스북이 그동안 하드웨어는 그 오큘러스 말고는 뭐 내세울 만한 게 없었거든요. 네. 근데 어쨌건 이 약간 이 메타 레이벤 AI 글래스는 조금 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원래 네. 뭐 메타버스 하려고 회사 명도 메타로 바꿨는데 메타버스 잘 안 되고 뭐 하니까 하는데 어쨌든 뭐 하드웨어 쪽으로 지금 이쪽은 메타가 가진 게 없으니까 네. 이쪽으로 좀 뭐 투자를 많이 하려나 싶기도 하고 근데 메타에 대한 인식이 브랜드 이미지가 우리가 꼭 그렇게 좋진 않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많이 쓸까? 뭐 그런 생각 좀 들긴 합니다.
네드팡님이 중요한 거 말씀하셨네요. 도수가 있는 거를 아, 맞출 수 있는 거. 근데 그럼 한 줄로 먼저 하실래요? 네.
메타가 애플보다 나을까?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AI를 몸에 자꾸 두르면은 내가 AI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사람이냐 AI냐 좀 이런 그러니까 이제 제발 사람이 그냥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AI한테 자꾸 의존해서 편하게 살지 말고 일단 좀 사람이 직접 하는 것도 지켜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제 마지막 신청곡은 제 가수 이름은 제가 복잡해서 나오미 스캇이랑 또 이제 배우 한 명 남자 배우 있는데 그 알라딘 OST입니다. 아. 홀유 월드 듣고 오늘
5분 뒤
네. 355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5분 쉬었다가 356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6시 정각에
네, 6시 정각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오도록 하시죠.